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팬데믹에 흔들린 교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장로교단이 지난 3년 동안 성도의 수가 55만 명이 줄었다고 지난 21자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 충격의 내용입니다. 교인 25만 명 수중에 중형 교단 두 개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한 매일 747명의 신자가 교회 울타리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로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당해 보입니다. 또한 교회의 인원수가 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원수가 준다는 말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학교의 신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되게 되어지면 앞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은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교회들은 더 이상 청년부나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이런 내용을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하지만 어기소침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더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때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요. 노아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노아 시대에 믿는 무리가 겨우 8명이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 그 땅에 믿는 무리가 8명밖에 없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되어져 갔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그 백성의 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200만 명 정도 되어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때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설명할 때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즉옛 언약의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그 교회들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고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허다한 무리가 모여졌고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점 성장해 갔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자라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워져 갔다라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성소를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졌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둘다 제물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즉 어떤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아벨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과 아벨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제물만 받으심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막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화목되어졌던 모습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장소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구름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전을 통해 더욱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험없는 인간 어린 양인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 감추어져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제는 화연금을 가지고 천사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켰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져 갔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는 늘 언제나 자라갔고 주님을 통하여 그 교회는 늘 언제나 영광스러워져 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작은 겨자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면 4.5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심고 자라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은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심음으로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작은 겨자씨가 바라는 천국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천국의 거처를 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은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심음으로 천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시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완전히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지금 백성을 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자기 밭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해설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밭은 땅이고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비유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한 옛 언약의 백성들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고 시위하시고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밭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 자기 밭을 구성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교한 옛 언약의 백성들, 즉 주님은 자신의 밭에 겨자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38절에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밭, 즉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씨를 두고서 겨자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겨자씨를 설명하면서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씨보다 틀림없이 작은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종종 나무를 통하여 사람을 나타내고 나무들은 사람과 연관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간략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담은 지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통하여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지금 그 권리를 보장받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표상으로서 잣나무 재질로서 이제 방부제를 칠하고 방주를 만듭니다. 이 방주 안에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푸른 나무 아래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또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그들은 언제나 푸른 나무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때때로 우상 숭배할 때 푸른 나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 어떤 예배하게 될 때 회당 같은 그런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게 될 때 푸른 나무처럼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 시대에 종려나무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심을 반복해서 에덴적인 용어인 하나님의 심으심, 즉 하나님의 나무의 숲으로 그들을 심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심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그 포도원을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 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숲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 장막절이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은 나무로 덮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무로서 장막을 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지역에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을 덮었다라고 말할 때 그 덮음은 이미 본 것처럼 성막에 임하였던 영광구름처럼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었다라는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 이 장막절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장막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4장 3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한 모든 자는 그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는 자이고 주수자이고 건설자입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운명의 지배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왔을 때 이스라엘은 엘림의 진을 쳤고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샘 열두주는 어떤 면으로 보면 열두 지파를 의미하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진 모든 민족을 이야기할 때 70민족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즉 이스라엘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먹게 되는 이 일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약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명에서 실패하였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까지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향목이 다윗 시대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의 아로색인 종려는 백향목 목재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의 두 번째 가장 거룩한 나무로 들어졌습니다. 가장 거룩한 목재는 감람나무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지 않는 목재는 잣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목재로서의 이제 백향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가 그 자체는 백향목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에 성전과 궁전의 복합체는 백향목과 감람나무와 잣나무와 연결됩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왕국은 외적인 구력의 시로 이동합니다. 이때 화석류 나무가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성경의 시대에 나무가 등장하고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겨자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나무를 말하면서 세상에 가장 작은 씨고 이 씨가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진다. 약 4.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고 이 나무 아래에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의 많은 나무, 즉 백향목 나무는 가장 강한 나무이고 가장 튼튼한 나무이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튼튼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는 성경이 가장 적은 작은 씨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지금 겨자씨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일단 그 천국의 아들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연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사람이 큰 그런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백향목 같은 탄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지만 하나님 주실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귀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습니다. 제자들 같이 연약한 씨들을 자기와 때 뿌린 것입니다. 그 하늘에 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심으신 대로 자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한 사람이 심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심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인도합니다. 둘째, 주님은 작은 겨자씨를 발하여 천국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 하나, 즉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부르면서 강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백향목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나라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납득되어질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주님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이 겨자씨와 같은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 가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주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주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자기 밭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가 가득 찬 밭에 천국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사실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세상의 천국의 씨를 뿌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70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역에 실패하고 도리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자 겨자씨와 같은 아들들을 자기 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하늘이 이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시고 자기 영을 보내시사 그 영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라가 어떤 약해져 보이고 정말로 심판을 향해 달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당신이 세운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나라는 계속하여 더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또 자라갈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비록 믿는 수가 줄어든다는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되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영광스러워져가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작게 출발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모든 동산의 나무들보다 커서 가장 크게 되어 새들이 와서 그 나무 아래에서 깃들이며 안식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천국의 거처를 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이 깃들인다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천막을 치다 자기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집을 짓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나는 여기에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다른 집을 가서 주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많은 원룸들이 있습니다. 거의 원룸들은 비슷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뉴스에 보는 것처럼 남의 집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뭐 어떤 일을 했다라는 말들이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너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어떤 입구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나 거짓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동일한 집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거처를 정하다라는 의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역으로서 광야 생활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처하면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셈의 장막에 거처를 가지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그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셋의 장막에 거처를 삼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어 지금 셈의 장막에 거처를 정해야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얻고 포도원을 심며 포도주를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마음껏 즐기는 이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기쁨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노아는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두고서 지금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안식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옷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권위 옷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고 참된 안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셈과 야벳과는 다르게 함은 이것을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셈의 셈의 장막의 거처를 정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설교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2장 52절에 다윗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장막치리니 다윗은 자신의 육체로 희망의 거처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심으로 희망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밭에 자기 백성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밭에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쉼을 얻는 방식을 주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메는 방식을 두고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온유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을 문자대로 풀게 되어지면 유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마음이 유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과 악의 넘치를 내버리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유순하게 받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을 늘 언제나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유순함이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순함은 진리에 대해서 유순함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반대되는 일에 대하여서 강경하게 내버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다라고 말했을 때 왜 진리를 거스리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세례와는 세례받는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격이 더럽했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온유했어요. 말씀을 유순하게 받고 말씀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참 온유함을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모조심을 통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모조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사장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모조심의 자리인 이 종려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나무의 크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땅에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야곱이 땅에서 하늘을 닿았던 그 사닥다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모조 사닥다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한 해서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이며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금 순찰자를 보냅니다. 한 거룩한 자를 내보내서 그 나무에 모든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조나무를 잘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조나무를 세우고 그 모조성전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유혹대로 넘어져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모조나무들이 세워져서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 거처를 삼는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안식을 누립니까? 주님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를 뿌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점점 더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깃들여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십니다. 천국에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통하여서 자란 그 나라가 정말로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 교회가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강성합니다.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은 영원히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 끊임없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씨를 끊임없이 뿌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점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쳐 삼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쳐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쳐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시다. 아멘.